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이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6장 30절 이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주님의 이적, 그래서 오병이어, 오늘은 물고기 일곱 마리, 떡이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 해서 칠병이어의 이적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같은 이적이었는데 서로 다르게 전해져서 한 가지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결론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우리 주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그 이적은 같으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급식, 급양, 먹였다 해서 급식 이적이라고 수많은 이적을 분류할 때 명칭 붙이긴 합니다만 그 주제에 들어있으나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것들을 추려보면 첫 번째, 왜 다른가?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시작점, 계기가 다르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이 사람들이 이제 굶주렸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굶주린 것을 보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떡의 개수가 다섯 개와 일곱 개로 다르고, 세 번째, 먹고 남은 조각의 양이 다르다. 열두 광주리 그리고 일곱 광주리가 다르다. 그리고 떡을 받아 먹은 무리의 수가 다르다. 남자만 5천명, 그리고 칠병이어에는 4천명,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대상의 차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 남았던 그 이적을 베푸신 곳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칠병이어로 4천명을 먹이신 이 이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느 곳에 있는가? 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 데가볼리를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데가의 뜻을 설명하고 로마의 역사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그게 중점이 아니고 왜 그렇게 여러 설명을 했는가,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데가볼리는 헬라화된 이방 지역에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 칠병이어 오늘 이 이적이 일어난 곳은 완전히 다른 이방 땅,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이 이적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그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시면서 오병이어에 더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에 더해서 칠병이어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둘째,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 그 의미까지 설명하셨음에도 다시 한번 같은 이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반복 교육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책을 안 읽는 것도 기술이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구약을 가르쳤던 김중훈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책을 선택하는 것도 실력이다. 서점과 책방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고르느냐, 어떤 주제를 고르느냐, 같은 주제에서 어떤 책을 자기가 선택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실력이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쁜 책임을 깨닫고 그것을 아예 선택하지 않고 안 읽는 것도 독서의 기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독서, 참된 가르침을 책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비결은 좋은 책, 양서는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그곳에서 교훈을 받아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책은 양서는 읽을수록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책은 열 번을 읽어도 전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말까지 다 읽고 처음 돌아가서 다시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책을 보게 된다. 반복할수록 더 깊은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이 좋은 책을 우리는 양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중에 고전, 생명의 말씀, 모든 고전의 맨 위에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서 맨 처음 읽을 때와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서 읽을 때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서가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스라엘 역사서 한 권을 완전하게 섭렵하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를 그리고 독서의 성경 독서의 기쁨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중요한 주제는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사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책 속에 그 수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아주 선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같은 주제의 사건을 두 가지나 기록한 것은 이것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 주님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행적과 우리 주님을 비교하면서 바로 두 번째 모세이심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출애굽 1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그 약속을 전하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내려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말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것이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서 그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우리는 만나라고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탱하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우리 주님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성육신하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52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영적 눈이 닫혀있는 이들은 진짜 주님의 살을 주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 사실 우리 문화 때문에 떡으로 번역합니다만 이제 원래는 빵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겐 맞죠. 요즘 빵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빵 가지고도 충분히 식사가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빵으로 번역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에는 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 어감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 그것이 생명의 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빵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빵의 도시,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임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 공생애의 마지막 저녁,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기념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이 세상을 사명을 완수하시고 떠나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음 날이면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제공할 바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공생애를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진리를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배고파서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더하여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무장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처음과 끝, 그 중심에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이루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또 살아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 원하셨던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양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시는 양식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에 남은 떡을 모은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광주리였는데 사전을 보게 되면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같은 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 광주리가 전혀 다른 그릇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 바구니, 갈대로 만든 바구니인데 이 광주리,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립니다.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주리는 앞에 광주리는 요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뒤에 이 광주리는 성인 남자가 들어가서 들어 누워도 숨겨질 만한 커다란 유대 지역의 광주리로 오병이어 때는 사용을 했는데 유대 지역이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이런 바구니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떡을 수거하는 광주리를 표현하는 작은 단어 하나에도 이것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8장의 7병 2어의 이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인 것입니다. 이방 세계를 위한 영적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굶주린 백성들을 직접 먹여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결코 물질 내 양식만으로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진정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내 굶주린 배를 채워봐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단지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고자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시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적인 공급은 그 당시 그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단지 유대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도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또 전하도록 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서도 또 이방 땅에서도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에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떡을 가져오니 기도하시니 갑자기 눈앞에 산더미 같은 떡과 물고기가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떡을 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져다 나누어 주고 한 번에 요술 같은 그런 기적으로 산더미 같은 것을 쌓아놓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떼시고 또 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모든 상징들을 사실로 해석하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멋대로 사실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66을 바코드나 베리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5병 이어 남은 12바구니, 그리고 7병 이어에 남은 7광주리,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실 때에는 12바구니를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위한, 즉 유대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차고 넘치게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위한 이 이적에서는 일곱 큰 광주리에 남게 하셔서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이방의 광주리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일곱 광주리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남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나 왕과 군주와 지도자들은 백성의 양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흉년인 오래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왕을 불태워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도 늘 백성들의 굶주림이 문제였는데, 감자가 남미에서 도입되었을 때 이제 모자란 곡식들을 대신해서 감자를 나누어 주었더니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맛있는 쌀과 밀은 귀족들이 먹고 돼지나 먹을 감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실제 역사의 기록입니다만 어떻게 보급을 할까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감자를 쌓아놓고 왕실 경비대가 지키게 하고 이 감자는 왕족들만 먹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감자를 먹게 되었다고,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일상의 주식으로 감자가 보급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에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다,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그때에도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 육체의 필요를 네가 채우라, 이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네가 채워줘라 하는 교묘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먹고 입고 거주하는 현세의 물질적인 삶에만 인생의 온 관심을 쏟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필요를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어도 육신은 결국 후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먹는다 하더라도 그 식탐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고, 온 세계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 생의 자랑과 탐욕과 욕심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갈망하지만 이겨도, 먹기를 소망하지만 먹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여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모자라다, 아직도 불만족스럽다 외치는 것이 인생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단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전하고자 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에 완전하게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광주리, 일곱 광주리로 남게 하신 것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는 필요를 충분하고 완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 내어주시고 지금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은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영생의 진리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매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살을 우리 보고 먹으란 말이냐 이렇게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적 이방인 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은 우리의 남은 생은 이방생을 위해 구원받지 못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먹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충분히 완전히 넘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의지하여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